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이지만 그 별명이 서신서의 여왕입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적나라하게 가르쳐줍니다. 또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왜 행하셨는지를 일러줍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허물 속에서와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은 상태였다. 이 말씀과 우리 본문과 무엇이 다릅니까? 살리셨도다가 없습니다. 살린 이야기는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몇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어쩌고 저쩌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죽었다 시체라는 시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원인이 허물과 죄라고 합니다.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더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탈선입니다. 기차는 철길 위로 가야 합니다. 또 배는 항로나 수로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항공기에도 항공로가 따로 있습니다. 기차가 철길을 벗어날 수도 있고 배가 해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외적인 속성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의 내적인 속성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과제물을 해오라고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하기는 하는데 과제물에 관한 것을 찾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채팅을 한다면 그 시간이 오래면 오를수록 선생님이 내준 과제물을 제대로 완성하는 것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과제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의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과제물이 아니라 게임이고 채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아말렉에게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속이 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상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준 관역은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해놓은 관역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은 데려오는 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의 증상을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도시가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는 어떤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관, 하나님 없이 사는 가치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기 좋게 기죽지 않고 살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더라도 나의 규모나 형편에 맞게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사니까 나는 왜 못 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우리 절약하며 삽시다. 당분간 옷 같은 거는 사지 말고 있는 옷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읍시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아주 묘하게 쳐다보던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쁘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우리 최대한 그 있는 옷을 아껴서 입자고 했잖아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요, 기억나지요. 그런데 제가 가게에서 이 옷을 보는 순간 사탄이 유혹하지 뭐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해야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죠. 그랬지요. 그런데 사탄이 뒤에서 봐도 아름다운 걸 그러지 뭐해. 우리가 먹고 살고 더 평안히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면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남들에게 제일 수 있다. 그렇게 가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됩니다. 둘째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악한 영의 가장 교활한 술수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인간을 지배하면서도 마치 지배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행한다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도록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에 자기의 존재를 교묘하게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게 하면서도 교묘하게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신라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래 아니면 사탄 아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들은 본래 사탄에게 놀아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성품,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고 마음도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전 존재가 욕망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충동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상한 감정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지식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 때문에도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겸허하게 자기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똑같이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번에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나 자신이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가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펜이 있으시면 펜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살리셨고의 줄 것이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은 것이라의 줄 것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의 줄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시다의 줄을 긋고. 이 동사가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개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신적 과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완성의 시점에서 보면 그 미래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셨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영화로운 곳까지 데려가실까요?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형편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등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답변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그 답변을 객관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그 방법의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격적입니다. 그것은 그 감격이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풍성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주는 샘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된 것은 40년 이상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게 있느냐라고 하셨다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에베소 서신을 써서 보낸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호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봐라, 저 한조 같은 형편없는 인간도 목회를 하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풍성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쓰면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씻어내는 예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씻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씻는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씻는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체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 됩니다. 기름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름때가 찌들었다고 해도 아주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면 옷이 깨끗하게 빨립니다. 그런데 만약 옷이 다 사가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은 어떻게 원상복귀를 할 수 있나요?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된 기계의 표면에 녹이 설면 사포로 문지르고 거기다 기름을 바르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녹이 속 깊이까지 스며들어서 온 기계가 다 부식이 되었다면 그 기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기계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썩은 옷과 같고 완전히 부식된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할 때 씻어낸다는 의미보다는 교체한다가 훨씬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씻을 세자를 쓰지 않고 죽을 사자를 써서 사례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자신이 죄된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우리를 재창조해 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철이 들면서부터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밖에 있는 날보다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인이 되어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다며 자기같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천국을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부모님 밑에 자라서 평생 어긋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평생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기다가 역시 70세가 되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 사람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입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천국 가서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이 땅에 있었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많이 경험했다고 싸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결과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 죽이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또 그 주님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며 때로는 망원경을 들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때로는 현미경을 들고 얼마나 하나님 몰래 깊이 숨을 수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 성찬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고백 속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분이셨다고 하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은총을 많이 입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